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저서의 제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고 직접 배운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는 표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이 온누리교회는 말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가보면 1층 카페 옆에 한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런 방인데 처음 이제 사역을 하러 갔다가 이제 좀 그 방을 들락날락 하다가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옆쪽에 7분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의 사진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인물이 잘생겼다거나 뭐 그런 분도 아니고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갔던 목사님에게 제가 어느 날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듣게 된 이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년간 파송된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7분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한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서 벌써 7분이나 순교자가 나셨다는 사실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것은 표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온누리교회가 단일 교회로서 벌써 이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 단독 선교사를 1,200명이나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제 전체 선교사 수가 이제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했을 때 지금 한 2만 1천 명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20명 중에 한 분을 온누리교회에서 단일교회에서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비평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뭐 메가철치니까 뭐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이후에 제 목회 철학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나도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이 담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들은 명제예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가 조금 울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속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사역도 생명사역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생명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라고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간혹 구제하는 것을 그 첫 번째로 삼는 어떤 뭐 개인이라든지 사역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수단이 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은 복음이지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크고 중대한 이유 한 가지만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이 사망의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 사단에게 절하고 경배하던 영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로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냥 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회. 모이는 그냥 모임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유한 땅에서, 이 미국에서 우리의 배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삶의 걸음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들 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고백이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일평생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불과 같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동일하게 보고 싶으십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콕 끌어 안아보세요. 저는 오랜 기간 이 선교단체와 선교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약 25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뭐 선교 동원 사역도 하고 복음 전도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숱하게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교지에서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캄보디아, 뭐 카자흐스탄, 이란, 이집트, 터키 등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배부르고 안락한 곳에서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암송도 하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하나님 사랑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원문의 의미를 영어상으로 번역하면 가장 적합한 이 단어가 give up입니다. give up.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give up 하셨다는 거예요. gave up 하셨다. 포기하신 겁니다. 완전히 내어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성육신의 의미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내어 드렸던 것처럼, 던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마음에 깊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사정없이 내어 던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 한 가지 강력한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한 가지 소원에 붙들린 바 되신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죽은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저자 요한이 사용하는 한 가지 기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념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 의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념을 이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개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이야기하고 또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영생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멸망하는 사람들, 생명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그런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죽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연민의 마음이요. 그 연민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포기되지 않는 불변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영적으로 간음했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모른 채 하고 죄악의 기쁨을 위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라고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더 깊이 헤아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마음이요, 그 속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 어떤 뭐 빵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어떤 엄청난 정치 운동을 벌이는 것보다, 그 어떤 선행보다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정말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뭐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언급 드리는 것처럼 우리 조국 교회,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마치 유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상처받았고 세상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신문지상에서까지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막 들추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탈출구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선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아니면 우리 자녀의 상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선교하면 그 선교하는 개인에게든지 국가에게든지 어떤 교회에게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정말 살펴보면, 역사를 공부해보면 교회가 복음 전도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을 때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교회가 뭐 그것이 한 뭐 단일 교회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교회를 말하든지,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정체되고 심지어 분열돼 버렸어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하는 민족이나 개인 국가가 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선교의 전성기에 항상 이 국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성기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들이 원래 어떤 나라들이었죠? 해적들이었어요. 해적의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막 배를 침공해가지고 돈을 뺏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1050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잖아요. 향락주의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막 팽배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이제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음주량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뭐 역설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교도소들마다 넘쳐났다 그래요. 소위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를 가져다 줬지만 도덕적으로는 그 나라 자체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단 하나였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온 영국을 다니면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교회들에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에 부흥을 내려주신 거예요. 영국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에 힘을 얻기 시작하고 저 먼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 바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전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개인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이요. 이민족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아무 소망 없던 민족이 우리 아닙니까?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 흥선대원군의 이 정책 때문에 척화비를 세워놓고 그죠? 서양 귀신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때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이 굶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처에 다니면서 우리 이 한국 이 좁은 땅이지만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120년이 넘게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서게 됐고 10만 명이 넘는 주의 종들을 배출하게 된 거예요. 지금 유례 없는 짧은 역사에 인구의 20%라고 하는 이 천만 명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전 세계의 이 300여 국가 가운데서 경제 10위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경제력이 기반이 돼서 또 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이 기반이 갖춰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풀러 신학교에 가면은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에 가면은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5천 명에서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세 가지 답이 나왔어요. 물론 뭐 이제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 예외인 교회도 있겠지만 뭐 본질에서 벗어난 뭐 레이크드 철치 뭐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영 신학을 주창하는. 하지만 이 깨어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건강한 복음주의권 교회들 안에서는 말씀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주일의 강단 내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듣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더라는 겁니다. 불붙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세계 선교에 열심인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목회자만이 불붙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건강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선포되기 원하는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더 큰 목소리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응이 지금 특이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지금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심각합니까? 내게 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냥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왔다 갔다 그냥 뭐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뭐 예배 받다, 은혜 받았다, 이제 일주일에 삶 가운데 돌아간다,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중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본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제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사명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웃들에게만 복음을 전할게요. 뭐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먼 이슬람 국가에 가서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는 말이에요. 선교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할 일이라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했을 끔찍한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민족에게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주일에 영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지.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날이 1885년 4월 5일인 것입니다. 바로 500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이민족이요. 물 떠다 놓고 날마다 복을 달라고 귀신에게 절을 하던 그 민족이요. 그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친 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입니다.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뭐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예수님의 부탁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젊은 날에 많은 선교 현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2013년 2월에 어느 날에 터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YM 팀원들과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선교했었는데, 이 YM, 국제 YM이죠. YM 팀원들과 함께 이제 2주간의 이란 선교를 마치고 다시 이제 터키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이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은 저 유럽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탁심 거리라고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는다 막 들고 일어났던 그 현장이잖아요. 유명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탄불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날 오전 예배 때 이제 특송을 하게 됐고 오후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좀 휴식을 하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 탁심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제 팔을 확 낚아채면서 조용한 한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최모모 선교사님이라고, 뭐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이니까. 이란에서 이제 7년간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란 현지 선교사님으로서는 현지에서 이제 가장 오래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오늘 임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 선교사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제발 준비되지 않고 선교지에 나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선교지에 나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걸 막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이란에 들어온 모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하다가 정부에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들은 걸리면 뭐 죽음, 돌에 맞아 죽거나 바로 추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혼자 이제 뭐 주님 품으로 갔으면 되는데, 이란에 들어와 있는 이 현지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한국 선교사님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발각이 되게 되고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네 분 정도가 남아 계세요. 다시 뭐 숨어서 들어가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꼭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제 7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7명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이제 79년에 이제 이맘 호메인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선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한 케이스입니다. 7년간 선교에서 7명의 영혼을 구원한 게. 그만큼 이 이슬람 선교가 힘들고 특히 이제 뭐 이란 같은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역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심지어 이란에서 사역하시다가 뇌수술까지 받고 뇌출혈이 돼서 뇌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도했는데 그 영혼들을 놔두고 양육도 하지 못한 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이제 이란 난민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리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회중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란에서 피난 나온 난민들이었습니다. 대략 한 50명 정도가 이제 그 성전에 모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분도 계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고 믿더라도 신앙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었어요. 그날 저의 강의 주제가 이제 예배였습니다. 저는 뭐 스타일대로 선포하면서 원색적으로 말씀을 전했죠. 뭐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알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강의 막바지에 갑자기 이 앞쪽에 앉아있던 뭐 그냥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저는 뭐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몰랐는데 한 85세 된 할머니가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우셔서 갑자기 이제 의자 아래로 뭐 쓰러지셨는데 쓰러진 채로도 그냥 엉엉 우시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에 있던 일한 사람들도 함께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 방 전체가 이 울음소리로 막 가득 차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통역을 감당해 주시던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셔가지고는 너무 놀란 얼굴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은 평생을 알라를 믿으면서 살아온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들 집을 방문하러 이제 터키에 왔다가 이번 집회에 그냥 아들 말 듣고 그냥 오게 된 분입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아,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어요.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자 연쇄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룸에 모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오후에 대화를 나눴던 선교사님이 제게 달려와서 손을 잡으면서 펑펑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7년을 선교를 해서 7명의 일한 형제들을 얻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너무 감격해서 이란 언어로 찬양하면서 춤추고 제가 그 동영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찬양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나 예수님을 알고 있던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방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2시간, 3시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1월에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귀한 복음,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제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소망이 없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읽은 이 본문이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자나깨나 감당해야 할 일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자들을 다 물로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때까지 주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